출애굽기 5번 메시지 예비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상태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았으며 2장에서 우리는 구원자의 예비를 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비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동기 하나님의 부르심의 동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슬픔을 알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곳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분은 그들의 상황을 온전히 하셨으며 그들을 그로부터 구출시키기를 열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출해내기를 원하셨을지라도 그분은 모세가 온전히 예비되기까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장들은 하나님에게 매우 인내가 많으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모세가 출생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최소한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만일에 당신에게 그 상황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다면 기다리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신은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내함으로 기다리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에 지쳐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당신 앞에서 얼마나 있어야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반복됩니다. 이는 시편 기자들이 우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로 인해 지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친 후에 안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쳐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참되시다는 것과 그분에게는 그분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생애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출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말과 행사에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심할 바 없이 그는 자신이 자격을 갖추었으며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행동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수준에 따라 온전히 예비될 때까지 다른 40년 동안 모세를 제쳐두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봅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80년을 기다릴 필요가 있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긴 기간을 기다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이 오셨던 것보다 더 일찍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그분이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40년 후에는 모세가 있었고 그가 장성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너무도 천연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예비된 자에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원칙을 봅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무언가 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분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분의 백성들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준비된 자가 어디 있느냐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대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그분의 부르심을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19세기 전에 주 예수님은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오랫동안 지연하시느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충분한 숫자가 준비된 것을 볼 때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나는 다시 오기를 매우 열망한다. 그러나 나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어렸을 때 그가 여전히 자신의 천연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 들어오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 후 모세가 예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기 위해 들어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와 핍박과 압박으로 인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예비되는 동안 잠잠히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칙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그분의 백성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하여 그분의 다시 오심을 연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과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기를 열망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서서히 자라 성숙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은 필사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열망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성장은 느렸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탄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해 왔으며 주님도 다시 오시기를 동경하십니다. 그러나 예비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주님께 불평하는 대신 우리는 생명이 성장하는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세가 제쳐졌을 때 그는 매우 실망했음에 틀림없으며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는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 이제는 광야에서 목자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갔을 때 그는 그의 확신과 그의 장래와 그의 관심과 그의 목표 등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결국 자신을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사용하실 사람으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지점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양떼를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양떼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내 장인에게 속한 것이다. 나에게는 제국도 왕국도 없다.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나의 긴박한 염려는 양떼를 위하여 신선한 꼴을 찾고 양떼가 마실 물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모세가 온전히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80세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온전히 준비되어 자격을 갖추었으며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있는 기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에 관한 기록보다 더 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분의 부르심에 관한 기록은 간략하며 이사야에 대한 기록 역시 그러합니다. 베드로와 다소의 사울에 대한 부르심에 관한 것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모세에 대한 부르심에 관한 기록은 길고도 상세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기본적인 모든 요점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알고자 한다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세는 역사상 온전하며 자격을 갖춘 완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종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와 같은 부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모세가 온전했던 것처럼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온전히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첫 번째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표본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모든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표준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모두는 모세가 부르심 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부르심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 광야의 뒤편. 출애굽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인도하여 사막 뒤편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환경의 뒤편에 있을 때에만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 앞편에 있을 때에는 결코 부르심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는 모세가 가장 좋은 꼴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양떼들을 인도하여 사막 뒤편으로 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낯익은 장소에 불만스러워 새로운 장소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뒤편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 역시 합당한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 장소는 먼저 우리 환경의 뒤편입니다. 당신이 선생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가르치는 직업 앞편에서는 당신을 부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뒤편에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당신이 사업가라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위해 당신 사업의 뒤편으로 가야 합니다. 뒤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상황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년 동안 모세는 사막 앞편에서 양떼를 먹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만스럽고 흡족하지 못하자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고 뒤편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당신의 직업이나 당신의 결혼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불만은 당신을 뒤편으로 돌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마다 뒤편에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심에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셨습니까? 나는 양편이 다 여행을 하여 결국 어떤 지점에서 만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그곳을 여행하셨으며 모세는 살고 있던 곳으로부터 그곳으로 여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왔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어느 날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갔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모세는 사막의 뒤편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의 환경의 뒤편은 하나님의 산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산이 사막의 뒤편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양떼와 더불어 하나님의 산으로 천천히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거룩한 땅.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구절에 있는 거룩한 땅은 사람이 접촉하지 않은 땅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처녀지, 오직 하나님만이 손을 댄 땅에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이것은 참된 부르심이 인간의 조작이나 의견이 없는 곳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온전히 보존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가시떨기 가운데서. 이 거룩한 땅에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2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고 주목하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가시떨기는 모세 자신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원칙이 다소의 사울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초기의 사울은 하늘로부터 주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부르심은 사울 안에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를 부르신 주님이 다소로부터 그의 안으로, 즉 떨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체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마다 이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시떨기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불꽃. 2절은 또한 불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을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마다 그분의 거룩함의 영광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그분의 거룩함으로 분별하십니다. 외견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막 뒤편에서 발생한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산, 특별히 거룩한 땅에서 발생했습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시떨기 가운데로부터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은 불꽃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소는 뒤편, 산, 거룩한 땅,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 아닙니다. 불꽃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불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부른 음성이 불꽃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과 부르는 것은 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곳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는 것은 단지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거나 성경학교나 신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을 한 후 지명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부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세상사 뒤편과 하나님의 산과 인간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의 영광 안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중앙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시는 분.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를 부르시는 분의 이름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온전한 방법으로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더 온전하게 하나님, 즉 부르시는 분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기에서 우리는 신성한 이름에 관한 모세의 염려를 봅니다. 그는 자기를 부르시는 분의 이름을 알기 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모세를 부르신 분은 첫째로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의 번역에서 다비는 이 사자가 무언가 유일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자라는 말의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유일하게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자는 천사, 즉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 안에서 인도하는 자들은 천사들, 사자들, 보내심 받은 자들로 불리워집니다. 그러므로 3장 2절에 있는 주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2절과 4절을 함께 둘 때 우리는 이 보내심 받은 자, 여호와의 사자가 실제로는 여호와 자신임을 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자신이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오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인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모세를 불러 보내실 목적을 위해 하나님, 즉 보내시는 분은 보내심 받은 자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내어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사도들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인 주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우리, 즉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 즉 여호와의 사자인 그리스도에 의해 보내심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 부르시는 분이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입니다. 고용인들을 쓸 줄 알고 합당하게 감독할 줄 아는 자는 그들의 특별한 일을 이미 해본 사람입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다른 사람들을 내어보낼 줄 아십니다. 창조에 관하여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접촉하여 그와의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오셨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려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오신 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먼저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이 장에서의 문제는 창조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같이 부르시는 분이 있으려면 보내심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즉 여호와의 사자인 그리스도로부터 유일하게 자격을 얻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보내심 받은 자를 부르는 보내심 받은 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를 보내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라는 칭호가 출애굽기 처음 두 장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까? 3장에 와서야 비로소 모세는 예비되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를 불러 보내기 위해 그에게 오셨습니다. 모세를 보내려면 보내심을 받았던 체험이 있는 분이 필요했습니다. 스가랴서 2장에 의하면 보내시는 분은 보내심 받은 자이고 보내심 받은 자는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연구할 때 우리는 동일한 원칙을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자신이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칭호는 주로 고통당하는 그들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출하려고 모세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 장에 계시된 두 번째 칭호는 여호와인데, 이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도 계실 분을 의미합니다. 이 칭호는 기본적으로 동사, 존재하다, 있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외에 기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이며 유일하게 존재의 실체가 있는 분이십니다. 동사, 존재하다, to be는 그분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는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자존하는 존재이십니다.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도 계실 분이십니다. 과거에 그분은 계셨고 현재에 그분은 계시며 미래에 그분은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는 그분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부르시는 분이 첫째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분이며 둘째로는 여호와, 즉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도 계실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계시나 우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인데, 이는 그분의 맹세 안에서 신실하신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할 뿐 아니라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신실하십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시며 신실하시다는 것, 즉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데 전능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어구는 하나님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러 오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문외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그분이 문외한이라면 당신은 그분에 의해 부르심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육신의 조상의 하나님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천연적인 조상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다른 계보, 즉 영적인 혈통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가 그들을 복음 안에서 낳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을 부르시는 주님은 당신의 영적인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육신의 아버지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자신을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문외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수대에 걸쳐서 모세의 가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각계각층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선할지도 모르며 이삭처럼 애매모호할지도 모르며 야곱처럼 강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러 오실 때마다 항상 만유를 포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칭호들 역시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간에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당신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나는 이다. I am that I am.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칭호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나는 이다입니다. 14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이다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주님의 이름은 나는 이다이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이름은 바로 동사 있다, 투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만이 존재를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나는 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중국어 번역은 그분을 자존자요 영존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다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 자신을 떠나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분임을 가리킵니다. 이분은 또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즉 영원토록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이다이니라. 위대한 나는 이다로서 주님은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3장 14절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나는 이다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다 라는 말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름, 그것도 유일한 이름으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보았듯이 사실상 동사, 있다, 투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존재에 이 동사를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는 그분만이 자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는 자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십니다. 나는 이다라는 말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할 수 있습니다. 피곤합니까? 그 나는 이다는 당신의 쉼이십니다. 배가 고픕니까? 그분은 당신의 음식이십니다. 죽어 있습니까?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십니다. 하늘이시며 땅이시며 공기이시며 물이시며 나무이시며 새들이시며 짐승들이십니다. 이것은 범신론, 즉 하나님을 물질적인 우주와 동일시하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적극적인 것들의 실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 바로 당신 존재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이십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만유를 포함한 분이 우리를 부르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만유를 포함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충만한 진리입니다. 소경된 자들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이러한 진리를 반대합니다. 나는 내 그리스도인 생애의 50여 년 이상을 나는 이다께서 지탱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나를 지탱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뒤로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40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분을 압니다. 나는 이다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항상 나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는 없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분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를 의미합니다. 강을 건넌 자들은 분별된 백성들, 즉 세상으로부터 분별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부르시는 분인 하나님이 강을 건넌 자들, 즉 분별된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신 그분은 바벨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도 애굽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닌 히브리인들, 즉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강을 건넌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